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자신도 과거의 자신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자신을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에 스스로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내 이전에 내가 맞나? 예.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쁘지 않았던 것이 기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기뻐하던 것들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뭐 옛날 좋아하던 거 그냥 좋아하고 지금 좋아하던 건 뭐 그때도 좋아했고, 그게 아니죠. 그런 이 기쁨과 감격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정말 가치 있는가? 그 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 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기쁨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신기하게도 또 불가피하게 우리의 교제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주로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던 사람들의 그룹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한 변화예요. 왠지 그때 뭐 일 없이 이렇게 만나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자기 삶의 테두리가 바뀌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데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전에 그렇게 친한 것 같았던 사람들하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전 같으면 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교제권이 불가피하게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하고, 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주로 그 당시에는 그 교제권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제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무리가 교제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옛날 사람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냐? 네가 지금 교제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던 사람들 또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상신전에 가서 또 교제하고 우상신전에 가서 또 함께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리고는 또 성찬에 와서 또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데 뭐가 변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들을 하지만 여전히 뭐입니까? 호칭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달라지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함,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우상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피하라, 신전에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술집 그만 가라는 얘기나 뭐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이게 뭐 말이 신전이지 그게 그 뭐 그런 이게 뭐 창녀가 있는 술집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성창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렇게 성전 창기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그냥 제사 지낸답시고 제물을 드리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음행을 일삼았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서는 성전 창기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뭐 남자들이 가기 즐기겠습니까? 여보 나 예배 드리러 가. 다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그런데 발을 끊어라. 피하라고 그러지. 피할 수 우상 숭배를 피하라. 피하는 게 비겁한 것 같습니까? 야,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지. 뭐 재물 먹는 게 어때요? 같은 고기인데. 그렇게 강한 믿음인 척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견디냐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겠어요? 애굽 땅에 있어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일단 끊기 위해서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의 교제권에서 일단 불러낸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번 끊어지는 고통을 한번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았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저기서 살았나? 제가 좀 뭐 이상한 비유 같지만 나와서 보면은 아, 저기 바퀴벌레들이었구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시궁창이었구만. 그 시궁창 냄새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밤낮아 그 길을 헤맸지? 밤안개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절, 17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그날 성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떡과 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걸 성찬식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교제의 의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단순히 떡을 먹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내 몸을 찢어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성도들의 교제지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빵을 한쪽 먹고 떡을 포도주를 하나 마시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찬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참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만찬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뭐 포도주 가지고 온 사람은 지 포도주 지가 마시고 오기도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뭐 혼자서 마시고 취하고 또 가라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면 나눠 먹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 우리가 축복의 잔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떡을 같이 뗀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 여기서 참여하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교제요 또 참여라는 뜻도 있지만 연합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왜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까?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어떤 한 정체성에 같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식탁 교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일 없이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식사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뭐 화려하게 식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기본이 식탁의 기본이 떡과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왜 마셨나? 라틴 문화권에서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한테 이제 내가 포도주를 좀 쓰라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석회석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그냥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지중해 문화권에 그 물들이 다 좋지 않아서 물만 마시다가는 병을 얻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뭐 12, 3% 되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많이 섞어서 그것도 굉장히 이게 뭡니까 식탁에 큰 그 뭐 술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냥 이게 물 대신 먹는 그런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마셔서 취하는 법은 없는데 어쩌면 뭐 그렇게 많이 마시고 또 취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형제됨, 자매됨을 확인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우상 신전 앞에서 우상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느냐, 어떻게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 보면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1장 9절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하게 한다. 주와 함께 연합하게 한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한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선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네. 6장 보면은 6장 예. 16절 17절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면 한 영, 한 스피릿이 되는 것이고 장녀와 합해도 그게 한 영, 더러운 영, 불결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음란하지 말라 그러냐면 몸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인간은 그렇게 영과 이렇게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면서 영이 깨끗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하고 몸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절하는 사람들은 몸을 꼭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게 성결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상한 영을 받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이렇게 불결해진단 말이에요. 불결한 생각을 하고 불결한 행동을 하고 꼭 농담을 해도 꼭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하여튼 모든 행위가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중간 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성결한 영을 Holy Spirit을 받든지 안 그러면 Unholy, Unclean 그런 Spirit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런 자리 피하라는 건 거기에 음란한 영이 이렇게 충만한 곳에 가서 음란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가서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확실히 출애굽을 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을 보라. 아직도 여전히 영어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을 먹는 자들과 함께 그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가서 그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 바알볼 신전에 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그 비누하스가 그 이 저기 한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끊고 그 음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페널티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제단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뭐 제우스 신전에 가거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거나 포세이돈 신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 신전은 어디입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열광하는 곳, 사람이 함께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신전으로 달려가듯 가는 곳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단 말이죠. 세상이 열광하는 곳이 자칫 그런 곳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냥 뭐 소리를 질러대고 함께 모여서 무슨 쾌락적인 자리를 만들고 하는 곳에는 안 갈지 몰라도 본인 혼자서 본인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종교적인데 알고 보면 이상한 영에 붙들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주 노릇도 해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성경만 보다가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영을 섬기 붙들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전권과목이 종교예요. 종교.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장악하는 게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게 장악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갖다가 10대 종교로 분류해놨어요. 이단 종교 연구소에서 이단 이렇게 해놓은 목록을 보면 거기 주체 사상을 따르는 신봉자들 2,500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온 국토에 뭐 몇만 개가 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말이죠. 교화소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마치 뭐 시나고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이단들이 지금 잠깐 숨을 죽였다가 또 지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뭐 무슨 조금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 불결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전략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 치러 가라. 그러나 믿는 사람 세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하나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게 감화를 줄 수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안 그러면 뭐 좀 쉬든지 말이에요. 딴 취미를 생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까? 혼자 가서 잘못하면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다. 까짓거 뭐 가서 우상 재물 좀 먹으면 어떠냐. 같은 고기인데. 가서 거기 좀 그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전도는 못하고 본인의 신앙만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가서 전도를 해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 돈 벌으면 뭐 어떻습니까? 증시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벌면 좋죠. 많이 벌었으면 좋은데 쓰면. 그러나 하다가 본업이 바뀔 만큼 그리고 온갖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만큼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뭐 연구를 하고 그 뛰어들든지 프로들하고 한번 겨뤄볼 자신이 있으면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맘모니즘이라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이라고 대화를 하는데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 딱 한 종목만 사가지고 좀 이렇게 승부를 걸고 싶은데 뭘 살면 좋습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일생 동안 투자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는 없다. 예? 딱 한 종목 투자한다면 넌 너 자신에 투자를 해라. 네가 하고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 평생 하고 싶은 일, 그 열정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돈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예,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돈에 빨려가지고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인데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돈이 중요하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돈이 이 사회를 얼마나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얼마나 이 사회를 이게 불결하게 분탕질해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게 우리가 우상에 절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부터 돈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뭐 헌금 좀 많이 하면 꼭 대주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모시거나 행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하고 돈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돈을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요. 오늘날 우리는 뭐 우상이 절하는 사람 없어요. 돌이나 무슨 뭐 이렇게 나무에 깎아놓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그 당시 신난 아니에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욕심을 내서 교회를 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그걸 뭐 취미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욕심을 내면 그게 우상 숭배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하다못해 무슨 골프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도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취미로 시작한 무슨 바둑이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상 제조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를 끌어다니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자칫 잘못 손을 대면 그냥 끝없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멈출 줄 압니까? 뭐가 멈춰져요? 한 90개 치면 80개 쳐보고 싶고 80개 치면 이번파 치고 싶고 이번파 치면 언더파 치고 싶고 그게 우리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이게 이 SNS 시대라는 게 좋아요 구독이가 아닙니까? 구독자 한 천만 되면 좋겠다 하다가 천 되면 만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만 되면 10만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거란 말이다. 다 그 숫자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 숫자가 많으면 좋으면 예수님이 열둘만 데리고 했겠습니까? 해마다 120, 1200, 12000 데리고 다니지. 숫자에 말려 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숫자를 이기는 게 뭐예요? 모든 숫자보다 1이 중요하다. 1. 한 사람에게 집중해라. 한 사람에 한 번에 집중해라. 그 얘기죠. 그게 탐심을 이기는 거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도 탐욕을 이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맨날 숫자 보고 앉아가지고 이번 주에 몇 명 왔네 우리가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대부분 다 병들어가지고 모두 각자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못 사는데 여호와가 옆 목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 명이 되면 뭐하고 10만 100만이 되면 뭐하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그래서 한때 이 땅에 뭐 1200만 그리스도 있다 그러다가 지금 뭐 600만이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누가 감동을 하면 누가 그들과 함께 참여하겠냐, 교제하겠냐, 연합하겠냐. 돈 많은 사람하고 연합하지.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말아라. 예수도 좋고 우상도 좋다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건 곧 예수님의 패러프레이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섬기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필요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도 조금 잘못 살은 게 너무 많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를 한다면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돈을 더 벌기 위해 그 사람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제권이 이왕 바뀌었다면 이 교제권에 안주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 교제권을 벗어날 때는 이게 전략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위험한 곳에는 안 간다 해야 된다.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는 안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위험하지만 가라고 해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순종을 하겠지만 내 생각에 뭐 볼 때 그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은 조심하라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애타게 하는 말이지만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아침 그래야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희들은 실제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꺾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발걸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두고 가겠습니까?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있는 흙탕물 마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